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 6월 15일 월요일에 뉴스통 문을 활짝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신지은입니다. 자, 오늘은 남북 간 정상이 해방 후 처음으로 만나 화해와 평화의 새 시대를 선언한 6.15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자, 이런 때 남한과 북한의 관계가 오히려 좀 경색이 돼서 마음이 아픈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더욱이 북한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좀 직면한 것 같습니다. 좀 돌발적이고 비평화적인 방법보다는 대화로, 화합으로, 평화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북한에도 남한에도 훨씬 더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텐데 좀 아쉽고요. 기존에 반복되던 방법의 답습 말고 부디 더 평화롭고 새롭게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찾아지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뉴스통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요. 오늘의 주요 뉴스들 선별해서 알려드리고요. 지금 북한은 코너에서 현재 북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국제문제 전문가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하는 세계의 창도 월요일과 함께 시원하게 열리고요. 월요일에 뉴스로 본 세상은 양정아 기자와 함께하는 문화 관련 소식으로 채워집니다. 도움되는 생활정보, 날씨, 기름값, 금값, 환율도 변함없이 알려드리고요. 저 신지은과 함께하는 매일 영어 시간도 함께합니다. 그럼 오늘도 주요 뉴스로 문 힘차게 열어볼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모든 당사국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현지 시간 12일 북미 정상회담 2주년과 북한 외무상 담화와 관련한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모든 당사국은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6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 노력을 배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치르게 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정부기념식 행사를 일부 축소해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식순이 아직 유동적이지만 기념 만찬 일정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정부는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15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오후 5시 30분부터 2시간 넘는 일정으로 기념 만찬 및 기념식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여정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행사 축소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현지 시간 14일 북한이 대남 군사 행동을 위협한 것에 대해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언급하며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존 서플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김여정 제1부부장이 군사 행동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굳건한 연합 방위 태세 유지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플 대변인은 김제일 부부장의 지난 13일 담화 내용 자체에는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15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또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조종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 후 요약보고를 통해 당정은 공공보건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감염병 위기에서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조직개편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무급휴직자에게 1인당 최대 $1,240씩 지급하는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지원금 신청 접수를 15일부터 받습니다.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안정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413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앞서 노동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 지난 4월 말부터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했으며 관련 법규 개정을 거쳐 이번에 전체 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중국 수도인 북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두 달 만에 다시 발생한 이후 나흘 만에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어섰습니다. 14일 환구시보에 따르면 북경 코로나19 영도소조는 전날 대책회의를 열어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며 비상시기에 들어갔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북경 최대 농수산물시장인 신파디 도매시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북경 당국은 13일부터 신파디 시장을 폐쇄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에 들어갔지만 이번 비루스 전파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레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시간 14일 미국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회복 중이라며 V자형 회복을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CNN과 폭스뉴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커들로 위원장은 V자형 회복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실업률은 떨어질 것이고 내년은 또 하나의 견고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 경제가 올해 하반기에는 20%의 성장 궤도에 오를 것이며 실업률은 올해 연말께 10% 밑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북한은 현재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김민수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분위기가 참 심상치가 않습니다. 오늘 소식 관련된 소식으로 꾸며주신다고요?
네, 최근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이죠.
네.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이 남북관계를 파탄시키겠다고 위협을 하고 있고
예.
실제로 일부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해서 북한 내부 고위 소식통의 분석과 좀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요.
예.
이 내부 고위 소식통이 지난 14일에 데일리 NK에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북한 당국에서 최근 김여정 동지의 혁명 실록 쌓기 작업에 돌입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 1년에 대남 강경 조치가 북한 지도자의 필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혁명 업적을 쌓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김여정을 후계자로 내정하고 성과 쌓기용으로 대남 강경 조치를 취하고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이제 복수의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후계자로 세우기 위한 작업은 아닌 것 같고
네.
다만 김여정의 최근 행보가 그의 권력 확대를 위한 목적이라는 걸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위 간부들은 북한의 유일한 후계자는 현재 12살로 알려진 김정은 위원장의 맏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여정은 이 어린 후계자가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 유고 시
네.
권력을 잡을 때 전국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걸로 관측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의 어떤 수렴청정
예.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이 어린 세자가 임금이 됐을 때 어머니나 할머니가 국정을 대신하는 그런 정치 형태인데 일종의 이런 정치를 좀 준비하고 있는 걸로 이 고위 간부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 김정은 위원장도 동생 김여정의 권력 확대를 인정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한 그 체제의 특성상 김 위원장이 인정을 안 해주면 권력 확대는 좀 어려운 거고
예.
실제로 김 위원장은 김 여정의 권력 확대를 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김 여정을 자신의 사상과 의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간부라고 칭찬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네.
또 그가 성과를 낼 수 있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내부 고위 소식통이 전해왔습니다.
네, 아무래도 동생이니까
네.
가장 믿을 만한 인물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자, 그런데 이 김여정의 권력 확대가 최근 불거졌던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과 약간 묘하게 맞닿아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관련이 혹시 있을까요?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김여정의 혁명 업적 필요성이 대두된 시점이 지난 4월에 김 위원장 건강 이상 문제가 좀 외부 세계에 불거졌잖아요.
네.
사실 북한에서는 이 수령의 유고 상태를 가정을 하거나 그 이유를 준비한다는 걸 생각을 할 수 없는데 김 위원장 스스로가 뭔가 좀 건강에 자신이 없어서 네. 좀 비상 상황을 준비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에 이상이 감지됐었던 2008년부터 그 김정은 위원장의 후계자 수업에도 속도가 붙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자, 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있고 이 때문에 김여정의 권력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북한 입장에서는 조금 조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소식통도 현재 북한 내부적으로는 김여정이 이른 시일 내 혁명 업적을 쌓고 그리고 인민군과 당은 물론 이 청년 동맹 같은 이런 외곽 조직에서
네.
어떤 조직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해왔고요. 이 때문에 최근에 그 대남 강경 조치가 더욱 높은 수위로 또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최근 북한의 행보를 보면 굉장히 서두르고 있다는 예.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지난 4일에 그 김여정 명의의 대북전단 비난 담화가 발표됐잖아요.
예.
그리고 바로 다음 날 통일전선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남북연락사무소를 결단코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나흘 만이죠. 9일 날 대남 사업을 대적 사업으로 전환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실제로 또 남북 간의 모든 통신을 단절을 했고요. 지난 주말, 그러니까 10일 밤부터 13일 밤,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네.
무려 3명의 그 간부들이 대남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장금철 통일전선부장,
예.
권정근 외무성 미국 담당국장, 그리고 김여정 제1부부장,
네.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를 했는데 특히 김여정의 경우는 다음번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 총참모부에 넘겨주려고 한다면서 무력 도발 가능성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아, 이 남북 정상회담이 있었을 때는 그렇게 네. 또 우리가 잘 협상을 했었는데 좀처럼 네. 보기 힘든 모습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식통이 이 김여정은 백두산 줄기, 그러니까 백두 혈통이기 때문에
네.
다른 간부나 어떤 조직의 동의 없이도 권력 확장이 가능한데 전 인민적 지지를 부각시킬 업적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예.
그래야 또 권위가 서기 때문에
그렇죠.
아울러서 이제 혁명 원로들이 치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 당과 군대 인민들에게도 이 김여정 제1부부장의 업적 선전에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그 대북전단의 경우는 명분일 뿐이고 예. 이런 대남 강경기조가 김여정의 권력 확대를 위한 어떤 북한 당국의 계획된 조치로 보입니다.
자, 김여정의 권력이 확대됐다는 관측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간부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일단 김여정의 어떤 정당성과 권위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 위원장의 여동생이고 또 북한식으로는 백두 혈통이니까
네.
하지만 김여정이 어떤 사상적 지시를 내릴 수는 있지만 기술 실무적인 지도 경험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나 여러 가지 전반 국정을 장악하는 경험은 부족하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지금 강경책을 김여정 부부장이 앞서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참 안타까운데요. 제가 방송 시작할 때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6.15 남북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은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북한이 안타까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진정으로 나아지고 또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길 다시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민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는 시간입니다. 노래 하나가 크게 인기를 끌면 그 노래는 여러 세대에 걸쳐 여러 사람들에 의해 다양하게 다시 만들어져 불리기도 하죠. 90년대 한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남성 댄스 그룹 중에 REF라고 있었는데요. 그분들의 히트곡 이별 공식이라는 노래를 요즘 남성 아이돌 그룹 빅스가 편곡해서 다시 불렀습니다. 2015년에 발표된 빅스의 이별 공식 한번 들어보시죠. 원곡도 기회 있을 때 또 들려드릴게요.
사랑의 결말은 이별 그와 동시에 눈물을 흘려 없으면서 단비도 내리고 또 뻔한 이별의 공식을 성립하죠 Let's go! Yeah! Love is incomplete The story of love vacation
세계로 열린 창을 더 넓고 시원하게 흥미롭게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통의 월요일 코너 세계의 창 시간은 국제문제 전문가 인문결 연구소 임상훈 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구촌 코로나19 피해가 조금씩 진정세를 보이는가 싶더니 최근 들어서 이 세계적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네. 종식 선언까지 운운했던 중국도 베이징에서 다시 뭐 집단 감염 나왔다. 다시 비상이 걸린 것 같은데요. 이 세계적인 대유행이 다시 오는 거 아니냐는 걱정까지 낳고 있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걱정이 좀 되는데 자 그런데 최근에 스웨덴, 북한에서는 스웨리에라고 하죠. 이 코로나19 대응 실패를 인정하는 듯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시선이 이제 스웨덴, 스웨리에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스웨덴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예. 그 자신들의 방역 정책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사실 인정을 좀 했거든요.
네.
그게 왜 주목을 받느냐면은 스웨덴의 방역 모델이 전 세계 지금 코로나를 대응하는 모델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당연히 그 각 모델별로 성공 여부가 주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중국형, 영국형, 한국형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예.
중국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봉쇄 그리고 격리, 강제적인 이렇게 그 사람들의 통행이라든가 출입 이런 것들을 막음으로써 바이러스의 이제 확산도 막게 하는
네.
가장 전통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반면에 영국형이라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거죠. 자유 방위명이라 그럴까?
네.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죠. 쉽게 얘기를 하자면. 그럼 그대로 놔두면 어떡하느냐.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면역력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60%의 인구가 면역력을 가지게 되면은 더 이상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이 안 된다는 그 원리에 의해서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희생이 필요로 그렇죠. 한 거죠. 그런데
네.
한국형 모델이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그 이번 2020년 들어와서 전 세계가 주목했던 이유가 그 격리라든가 봉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묶어놓는 게 아니라
네.
그대로 일상생활을 최대한 많이 보장을 하면서 대신에 방역 당국이 공격적으로 이 바이러스를 찾아 나가서
예.
그래가지고 이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이제 확진자를 찾아내서 그 사람들만 격리시키는 거, 그러니까 사회는 그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방역 효과도 있으면서 경제도 그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 그 모델이 이제 한국형 모델인데 그래서 이제 한국형 모델이 주목을 많이 받았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영국형 아까 말씀드렸는데 영국은 그 모델을 사실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피해가 너무 커지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스웨덴 같은 경우가 그 영국형 모델이라고 물론 조금씩은 다르지만 크게 봤을 때는 그런 식의 모델. 그러니까는 그대로 사회를 면역력을 키우도록 놔두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국민들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네.
것이고 국민들도 스스로 이제 그 책임의식을 느게 되는. 근데 이게 최근에 좀 그 주로 노약자층에서 사망자가 좀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좀 우리가 실패한 게 있다라고 스웨덴이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됐었던 겁니다.
네, 뭐 스웨덴의 집단 면역 이야기 뉴스에서도 많이 접했었는데, 자 스웨덴은 조금 너무 독특한 대응 방법을 택했어요.
그렇죠.
왜 네. 이런 방법을 택했는지 뭐 스웨덴에 뭔가 특징이 있나 궁금해지거든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네.
영국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영국의 그 고유한 그 자유 방위면 경제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영국에는 그런 그 고유한 모델이 있는데 스웨덴이 이것을 받아들인 것은 그 같은 예를 들어서 스웨덴이 북유럽 국가잖아요.
예.
근데 북유럽 국가가 스웨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
핀란드도 있고
그렇죠.
네.
노르웨이,
예.
덴마크 보통 이런
그렇죠.
나라들을 북유럽이라고 하는데
네.
다른 나라들하고는 조금 이게 대응이 달랐던 것. 그러니까는 왜 달랐을까? 역사적으로 우리가 이제 19세기, 20세기 이때를 보면은
네.
스웨덴이 다른 나라하고 조금 다른 게 보여요.
어떤 게
뭐냐면은
다르나요?
예를 들어서 그 노르웨이나 덴마크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그 이제 2차 대전을 겪잖아요.
네.
유럽에서는 2차 대전 때 독일이 많이 이제 북쪽 침략을 많이 했죠.
예.
남쪽에서 이탈리아가 좀 그랬고. 그래서 이제 침략을 당했어요. 독일에게.
네.
그러니까 덴마크도 그렇고 노르웨이도 그렇고. 핀란드 같은 경우는 좀 더 이후에 이 소련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예.
소련으로부터 침략 위협도 당하면서 실제로 전쟁까지도 좀 치렀었고 그런 어떤 그 전쟁의 위협 속에서 있었던 나라들이었던 반면에
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그 현대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좀 중립적인 네. 어떤 입장. 그러니까는 어떤 그 다른 이런 그 방역 모델에 있어서도 노르웨이라든가 덴마크, 핀란드 이런 경우는 그런 어떤 그 국가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뭐를 이렇게 막아서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좀 능숙한 반면에 스웨덴 같은 거는 그런 거에 있어서 별로
그러네요.
그렇게 경험이
네,
없어요.
경험이 없네요. 네, 네.
그래서 국민들의 자유 여기에 이제 더 방점이 찍혀 있는 그러다 보니까는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죠. 만약에 이게 성공했다면은 이거 굉장히
그렇죠.
좋은 모델이다
네.
이럴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조금 잘못됐다라고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네. 한마디로 뭐 위기를 겪어본 경험이 많지 않다는 건데
네.
다른 북유럽 국가들은 뭐 조금 다른 정책을 펼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럼 그 나라들은 좀 잘 방어를 한 편인가요?
그렇죠.
네.
북유럽 국가들이 이제 대부분 그 방어를 잘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비교를 해보자면은
네.
물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네 개의 나라야 북유럽 국가들 있잖아.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
덴마크. 네 나라 중에서 스웨덴이 이제 그 아무래도 규모가 제일 커요. 땅 넓이 면적은 비슷비슷하지만 인구가 스웨덴은 천만 명의 인구.
맞네요.
그렇죠.
네.
근데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는 전부 비슷비슷해요.
예,
550만에서
예.
위아래 정도. 그러니까는 스웨덴 인구가 많기는 많지만 확진자 수를 보면은 그 인구에 비례하지 않고 월등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스웨덴
네.
같은 경우에 확진자가 지금 5만 1천 명이 넘거든요.
예, 상당히 많습니다.
많죠.
네.
근데 노르웨이는 8,600명이 넘었고 핀란드는 7천 명이 좀 넘었고 덴마크는 12,000. 그러니까는 인구 비례를 우리가 봐도 스웨덴이 훨씬 많다는 걸 알 수가
네.
있잖아요. 사망자 수도 마찬가지예요. 나머지 세 나라는 좀 200, 300, 500 대인데 스웨덴은 4,800만 대란 말이에요.
아이고,
훨씬
네,
많잖아요. 사망률도
그러네요.
높고. 그러니까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스웨덴식 그 아까 그런 모델이 아니고
네.
처음에 시작이 되면서부터 3월부터 아주 강력하게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통제를 해버린 것이죠.
네.
그래서 비교적 잘 막았던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북유럽 국가들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북유럽 하면 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는 이미지도 있고
그렇죠.
복지도 굉장히 잘 되어 있다 뭐 이런
네.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복지 수준이
네.
굉장히 높은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살기 좋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 이런 거죠. 얼마나 이제 복지 수준이
네.
뭐 복지 수준이 잘 돼 있다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돈이 많으면은 뭐 잘 알아서 잘 사는데 돈이 없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열악한 사람들, 병 걸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이제 연대 정신이라고 하죠. 우리 같은 인간인데 같이 잘 살자
네.
그러면서 이제 도와주는 그 복지 수준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시민의 자유가 많이 보장돼 있고. 그다음에 정부의 그 일하는 공무원들의 투명도
네.
깨끗하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해 보면은 가장 깨끗한 그런 나라들로 주로 북유럽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흔히 북유럽에서 가지고 있는 강한 어떤 정치
네.
이데올로기랄까 그것이 사회민주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과거 20세기 한동안을 이렇게 아주 긴 시간을 이 냉전 체제라고 해서 이제 그 소위 공산주의하고 자본주의하고 대립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
그 양극단적인 그런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를 부정하느냐 긍정하느냐 그 싸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시장을 너무 또 부정해버려서도 예. 안 되고 그러니까 시장 경제를 하되 거기서 도태되는 사람을 그러면은 알아서 잘 살으라고 해야 되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니까는 시장 경제를 하되 도태된 사람들을 같이 복지 정책으로 채우자. 이게 사회민주주의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반반의 느낌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면서 이 모델들이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사회민주주의 소위 이제 줄여서 사민주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북유럽 국가들이 이것을 아주 잘 실현을 한 나라들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복지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참 좋은 그런 나라들이라고 평가를 받는 거죠.
예, 자 복지 정책 하면 또 몇 년 전에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제 뭐 실험한다 얘기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활발해졌어요, 논의가.
맞습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게 어떤 거고 또 핀란드의 실험은 어떤 결과를 보여줬나요?
일단 기본소득이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 이게 보편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말 그대로 하자면 기본적인 소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지금은 일을 하면은 돈을 벌고 일을 안 하면은 못 버는 뭐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건 이건 인류 역사가 진행되어 오면서 계속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인간의 천부적 어떤 인권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 존엄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러니까는 국가가 존재한다면 국민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된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소득이 주어져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보편성의 원리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핀란드에서 실험을 했던 것은 모든 국민들에게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소득을 주면서 실험을 해본 것이 아니고
네.
실업자들 가운데에서 2,000명을 뽑아가지고
예.
그들에게 기본 소득을 주어본 거예요. 그리고 받지 않은 사람들하고 1년 반 동안 비교를 해본 것이죠.
네.
그리고 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너무 궁금하네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네.
그럼 이 사람들이 그 기본 소득을 받는 동안에 다시 또 재충전을 해서 직업 전선으로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실험을 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은 성공했다고 볼 수도 있고 실패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실패했다고 보는 네. 이유는 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실험 대상 2,000명이 실제로 직업 전선으로 잘 들어갔냐 하면 그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머물렀군요.
예,
그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 뭐 돈을 주나 마나네 그렇게 실패했다. 근데 반면에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심리적 행복 지수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훨씬 높았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따지면 국민들이 어쨌든 행복하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사실 우리가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때는
네.
우리가 특히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점점 자동화되고 어떤 그 컴퓨터라든가 IT 기술 이런 거로 해가지고 세상이 인간이 일을 하지 않고도 기계들이 많이 일을 해버리는 앞으로 그렇게 변해가는데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인간이 할 일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예, 벌써부터 뭐 겁난다 이런 분들도
네.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점점 우리가 기계한테 일을 맡기지 인간이 그 하는 일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네.
그건 필연적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우리가 아까도 그랬잖아요. 돈을 나눠주면서 무엇을 시켰나요? 직업을 찾으라고 시켰잖아요.
네.
직업은 못 찾아요. 그러니까는 그 직업을 나누자라는 것보다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걸
네.
나누자.
아.
모두가 다 같이 실업을 네. 나눠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만 실업으로 내몰 것이 아니라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했던 그 핀란드의 모델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예. 말씀해 주셨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가면 기계가 뭐 사람을 대체하고 인공지능 얘기도 나오고
네.
이런 와중에 결국 산업 구조 자체가 좀 바뀔 거란 말이죠.
네.
그렇게 되면 이 기본소득이 조금 더 활발해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사실 굉장히 이상적인 이야기 그리고 에이 말도 안 돼. 일을 안 하는데 돈을 왜 줘?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많았잖아요.
네.
그런데 항상 그 우리 인류 문화에서의 큰 변화 소위 패러다임이라고 하잖아요.
예.
틀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떤 그 외부의 충격에 의해서 이게 바뀐 경우가 많았어요. 이번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그런
예.
외부의 충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그런 충격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건데
네.
이 논의는 전 세계적으로 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한동안 좀 깊은 논의가 있어가지고 앞으로의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 인간에게 있어서 인류에 있어서 큰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도약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 기본소득을 그쪽과 맞물려가지고 한동안 깊이 논의가 될 것 같고 네.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고요.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뭐 지금 지원금 성격으로 일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기본소득인데요.
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발전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세계의 일장 시간에는 북유럽의 복지국가 스웨덴의 코로나19 방역 집단실험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북유럽 나라들의 복지와 기본소득 이야기 등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문제전문가 인문결연구소 임상훈 소장님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2011년에 한국에서는 현아와 장현승이라는 아이돌계의 인기 여가수, 남자 가수가 잠시 트러블메이커라는 혼성그룹을 만들어서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그룹의 히트곡 제목도 같은 트러블메이커입니다. 사람은 이름을 따라가고 노래의 운명이나 인기도 제목을 따라가니 사람 이름이나 노래 제목을 잘 지어야 한다 이런 말이 한국에는 있는 편인데요. 북한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자, 트러블메이커는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번역하면 트러블메이커의 멤버였던 이 두 사람도 본의 아니게 이후에 한국 대중음악계에서 트러블을 약간 일으킨 편이라서 한국의 대중들은 역시 이름을 잘 지어야 해 라는 말을 다시금 하기도 했답니다. 그래도 노래는 굉장히 히트했었는데요. 트러블메이커가 부르는 트러블메이커 들어보시죠. 다채로운 뉴스를 더 즐겁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로 본 세상. 네, 뉴스로 본 세상 매주 월요일에는 문화에 대한 다양하고 흥미로운 소식들 만나봅니다. 오늘도 양정화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요즘 정말 덥습니다. 오늘 이런 더운 날씨에 어울리는 꼭 필요한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네, 최근에 더위가 너무 일찍 찾아와서 예. 6월인데 벌써 여름이 시작됐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찍 찾아온 더위로 인해서 온열 질환자가 최근에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질병관리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온열질환 감시 체계에 따르면요. 지난달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전국적으로 9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예.
올해는 예년보다 더위가 일찍 찾아온 데다 폭염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오늘은 여름철 건강을 위협하는 온열질환의 종류와 대처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요즘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하는 상황인데 거기에 때이른 더위까지 겹쳐서 저도 정말 힘든데요. 자, 그런데 올 여름 어느 정도 더위가 예상되고 있는지부터 좀 짚어주시죠.
뭐 매년 여름 이런 말 반복하긴 하는데요. 네. 올해는 정말 역대급 더위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영국 매체 가디언에 따르면 세계 기상학자들이 올해를 역대 가장 무더운 해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고요.
네.
한국에서는 이미 지난 4일에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가 됐을 정도니 예년과는 좀 다른 분위기가 좀 느껴지시죠?
네. 뭐 이 더위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예상이 된다라는 상황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힘들 때 정말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 생길 수 있는 질환이 바로 온열 질환이라는 거죠?
네, 온열 질환이라고 하면 조금 어렵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네.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 질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뜨거운 환경에 오래 노출되어 있을 경우에
네.
두통이나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현상이 나타나는 걸 온열 질환으로 제가 분류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걸 방치하면은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덥다 하면 두통이나 어지러움까지 느껴본 적이 있는데 생명의 위협까지 온다면 상당히 좀 심각하고 꼭 알아둬야 될 질환인 것 같은데요. 온열 질환의 종류부터 먼저 좀 살펴볼까요?
네, 의학적으로 완전히 구분된 명칭은 아니지만요.
예.
일반적으로 체온과 증상으로 나누어서 그 종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일사병 들어보셨죠?
네, 많이 들어봤죠.
예, 더운 곳에서 네. 장시간 일하거나 직사광선을 오랜 시간 받아 체온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는 질환으로 체온이 37도에서 40도 사이로 상승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사병의 경우는 예. 응급조치를 취하면 대부분 회복할 수 있다고 하고요. 네. 하지만 이 경우에 이제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그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역시나 위험한 병입니다.
학교 다닐 때 왜 더운 날씨에 운동장 모여서 조회하는 경우 기억나시죠?
예, 기억이 나죠.
그럴 때 꼭 한두 명씩 쓰러졌잖아요. 더워서. 예. 그런 것도 다 일사병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요즘엔 그 운동장에서 하는 조회 대신에 강당이나 이런 실내 공간에서 더운 날씨는 한다고
세상이
하더라고요.
세상이 좋아졌네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일사병에 걸렸을 경우 시원한 곳으로 옮기거나 수분을 보충한 응급조치로 회복이 가능한 비교적 경미한 수준의 온열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보다 좀 더 이렇게 증세가 심한 질환이 있는데 다음으로 이제 열사병이 있습니다.
네.
이 매우 무덥고 밀폐된 공간에서 활동할 때 주로 나타나고요. 피부는 뜨겁고 건조하지만 일사병과 달리 땀을 거의 흘리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체온이 40도 이상 오르며 심하면 의식을 잃을 수도 있고요. 일사병보다 심각한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여름철만 되면 이 공사 현장에서 장시간 근무를 하다가 열사병으로 인해 사망했다 이런 뉴스를 종종 보곤 했는데 이게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열 질환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각적인 조치가 매우 중요해요.
예.
이 주변에서 온열 질환으로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응급 조치 수칙을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 같이 한번 머리에 딱 새겨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우선 환자를 발견을 하면은 신속히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요. 물수건 등으로 체온을 내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네.
이후에는 이제 즉각적으로 의료기관에 방문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고요. 이송 전에 수분 보충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지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물을 억지로 먹이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평소에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주의점이 필요할까요?
네, 먼저 폭염 시에는 갈증이 나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어지러움이나 두통같이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기상 정보를 확인해서 폭염주의보나 경보에 귀 기울이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죠.
예.
또 외출 시에는 햇볕을 차단하는 모자나 양산을 반드시 지참하고 헐렁하고 밝은 색의 옷을 입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시원한 물로 자주 목욕 또는 샤워를 하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
네,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은데요. 여러분도 잊지 마시고 꼭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특히 물 자주 드시길 바랄게요. 자, 그런데 이 온열 질환은요,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들에게서 더 많이 발생을 할 수 있다죠?
네, 어린이는 성인보다 신진 대사율이 높아서
네.
열이 많고 체온 조절 기능이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폭염에 매우 취약합니다. 어르신들 또한 땀샘 감소로 체온 조절에 취약하고 더위를 인지하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이고 보호자나 주변인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특히 집안과 차 등 창문이 닫힌 실내에 어린이나 노약자를 홀로 남겨둬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해 본 뉴스 중에 어린이집 차량에 아이가
네.
혼자 갇혀있다가 사망에 이른 그런 뉴스 몇 건 봤는데
네.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가 돼서 위험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시고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무더위 시에는 평소의 70% 수준으로 활동의 강도를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네, 난 아니겠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 꼭 오늘 말씀드린 수칙 잘 지키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피해야 하는 음식 같은 건 혹시 없나요?
네, 술은 체온을 상승시키고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과음이나 지나친 카페인 섭취를 피해야 한다고 하네요. 탄산음료 같은 것도 되도록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필 다 무더운 날씨에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음료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예, 저도 좀 안타깝네요.
네, 더운 날에는 시원한 맥주나 아이스커피 생각이 더 나기 마련이죠. 근데 저는 요즘 수박 주스 먹고 있는데 아주 시원하더라고요.
예, 뭐 과일 주스로 대체하시는 네. 것도 좋은 방법일 것
네,
같아요.
네, 좋습니다. 올해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폭염과 관련한 날씨 정보 매일매일 자세히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뉴스통을 매일 챙겨드리시는 것만으로도 온열질환 피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소식 잘 들었습니다. 양정환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ABC, easy as one, two, three. All simple as do, re, mi. ABC, one, two, three, baby, when we go. 신지은의 매일매일 매일 영어 시간입니다. 여러분과 매일 아주 조금씩이라도 쉽고 짧고 굵게 영어를 배워보는 코너입니다. 서로서로 누군가의 편이 되어준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죠. 저도 언제나 여러분들 편이 되드리고 싶은데 저는 힘이나 가진 건 별로 없네요. 자, 어쨌든 오늘 배울 영어 표현은요. 난 네 편이야 인데요. I'm on your side 라고 하시면 됩니다. side는 어떤 것의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절반 중 한쪽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단어를 써서 I'm on your side 라고 하면 난 당신 편입니다 라는 뜻이 된다는 거 알아주시고 좋은 말이니까요. 생활 속에서 잘 활용해 보세요. 이어서 북한 날씨 전해드릴게요. 6월 16일 화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기온 알려드립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삼지연 7도, 해산 11도, 강계 14도, 신의주 사리원 함흥 청진 16도, 평양 개성 17도, 해주 원산 18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삼지연 20도, 청진 24도, 해산 25도, 원산 28도, 강계 개성 해주 함흥 29도, 평양 신의주 사리원 30도입니다. 이어 해상 날씨 알려드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0.5에서 1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0.5m로 일겠고 먼 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기름값과 금값 정보 알려드립니다. 국제유가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시간 12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0.2% 하락한 $36.26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 금값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1% 하락한 $1,737.3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환율 정보 알려드립니다. 100달러당 인민비는 708.68원입니다. 신지은의 매일 영어와 생활 뉴스까지 함께 해봤습니다. 뉴스로 소통하는 남과 북, 뉴스통입니다. 뉴스로 통하는 세상을 활짝 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을 맞아 모든 당사국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현지 시간 12일 북미 정상회담 2주년과 북한 외무상 담화와 관련한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모든 당사국은 정상회담을 기념하는 6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 노력을 배가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안보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관계 경색 국면에서 치르게 된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정부기념식 행사를 일부 축소해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식순이 아직 유동적이지만 기념 만찬 일정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애초 정부는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15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오후 5시 30분부터 2시간 넘는 일정으로 기념 만찬 및 기념식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김여정 북한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행사 축소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현지 시간 14일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을 위협한 것에 대해 굳건한 한미연합 방위 태세를 언급하며 경고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존 서플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김여정 제1부부장이 군사행동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 유지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플 대변인은 김재일 부부장의 지난 13일 담화 내용 자체에는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15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또 국립보건연구원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지 않고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으로 두기로 했습니다. 조종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협의 후 요약 보고를 통해 당정은 공공보건의료체계와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감염병 위기에서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조직개편 취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중국 수도인 북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두 달 만에 다시 발생한 이후 나흘 만에 확진자 수가 50명을 넘어섰습니다. 14일 환구시보에 따르면 북경 코로나19 영도소조는 전날 대책회의를 열어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폭발적으로 늘었다며 비상시기에 들어갔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번에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북경 최대 농수산물시장인 신파디 도매시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북경 당국은 13일부터 신파디 시장을 폐쇄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조치에 들어갔지만 이번 바이러스 전파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태우였습니다.
뉴스로 통하는 남과 북. 여러분께서는 지금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뉴스통을 듣고 계십니다.
좀 아까 우리 방송에서도 여름에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으려면 탄산음료도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다 하는 이야기 드렸었죠. 이 세계 수많은 정부와 의사, 유명한 요리 전문가들이 국민들을 향해 설탕이나 탄산음료 같은 것들의 섭취를 줄여야 더 건강해진다고 지난 수십 년간 그렇게 열심히 외쳐도 전혀 지켜지지 않았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걸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 수개월 만에 해냈다고 하네요. 성인병과 비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설탕 소비를 줄이는 일이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드디어 이뤄졌다는 반갑긴 하지만 좀 서글프기도 한 소식입니다. 이 세계 최대 설탕 중개회사인 차르니코 그룹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계적인 대유행 때문에 벌어진 레스토랑, 스포츠 경기장, 영화관 등의 폐쇄로 40년 만에 올해 설탕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라고 발표했다는데요. 아, 뭐 설탕 소비가 감소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더 건강해지는 건 좋은 일이겠지만 아, 이왕이면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가 아니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에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늘어난다는 소식에 북한은 어떤지 걱정되기도 하고요. 기왕 심하게 더울 여름이라면 코로나 바이러스나 확 다 뜨겁게 녹여서 사라지게 해줬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남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고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내일도 맞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책임 프로듀서 양정아, 작가 김희진, 진행에는 신지은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노래 선물은요. 말만 들어도 시원해지는 냉면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평양냉면을 너무 좋아해서요. 꼭 평양에 가서 진짜 평양냉면 한 그릇 시원하게 먹어보는 게 소원이기도 한 그런 사람 중 한 명인데요. 자, 한국의 2009년 여름을 뜨겁게 달궜던 프로젝트 그룹 명카드라이브의 멤버는 소녀시대의 제시카 씨와 한국의 인기 예능인 박명수 씨였습니다. 두 사람이 부르는 시원하고도 재미난 노래 냉면으로 오늘 순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